4.15 총선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김남준 목사님은 또 신학자시기도 한데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영어는 아주 재미있게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조금 자세히 읽고 또 여기에 이제 살도 붙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는 또 발라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 역시 아주 참 도전이 되고 특별히 선거가 이제 끝난 이후에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선거 이기면 아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대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세상이 더 어두우니까 더 밝게 빛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심하는 애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참 우리 교회 모토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이퍼 목사님이 가르쳐준 건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게도 참 도전이 됐고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토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정받은 세대다, 사람이다. 영어로는 원래는 선정된 세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정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냥 선정된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해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삶의 방식,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뭐 급격하게 사도 바울처럼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지닌 이런 존재로 불러주셨느냐,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시게 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단어,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 이제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 이렇게 돼 있어요. Royal. Royal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Royal Family, 우리나라 말도 있네요. 저 사람 Royal Family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Royal Family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왕가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이런 제사장, 이렇게 예전 성경에 번역이 돼 있는데 왕 같은이 아니고 왕가에 속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린 그 왕가의 그 혈족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이. 그래서 그 의미가 무언가를 김남준 목사님이 강해와 함께 또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소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한 가지에 달려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다 개를 한 마리씩 키우고 그러는데 개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나는 왜 사는지,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아는 개라고 하면 그건 뭐 엄청난, 그건 개가 아니죠. 인간이겠죠.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먹고, 그렇죠. 뭐 생활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게 뭐 인간이나 개나 뭐 다른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잘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 인간이다, 성경적인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당하고 4.15 총선 패배도 당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를 뭐 이렇게 추종하려고 한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갖고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는데 옛날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막 급변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확고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확고하게 서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관계망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망으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망 안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이렇게 본호게인 한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을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태어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후에 아기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자라듯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한 그 자기 인식 이거를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왕가의 제사장,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인데 예수님의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가서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가에 속한 그 제사장.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혈족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냐. 일단은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혈통에 속한 사람만 그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수제사장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다. 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김만민 목사님께서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한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과 함께 제가 제사장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뭐 한두 개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제사장과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성전과 제사장이 있느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특별한 어떤 규례, 무슨 절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경우도 안 지키면 죽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 장막절을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지키면은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성전 아니면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인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규례가 있어야 돼요. 특정한 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지키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한마디로 그런 게 없는 게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요. 이 예배당이에요. 이건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사가 제사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교회 안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물리적인 제사장. 어떤 의미의 제사장만 있냐? 우리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특별한 규례나 특별한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교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침례나 주의 만찬도 뭐 예배를 드리거나 구원을 받는데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규례고 심지어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다. 이 모든 거를 그러면 하나로만 딱 요약해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물리적인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만인에 속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전성도 제사장. 그렇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전성도 제사장 체계가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시대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전성도가 이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전의 휘장이. 그렇죠. 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직통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그마치 세계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어떤 사건이 세계의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 예를 들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 다 기록이 됐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건 세 번 연거푸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게 세 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구약이 철폐가 되고 신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됐는데 그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약 6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가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니골라당. 그래서 니콜레이 이렇게 돼서 일반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구약시대 그 체제를 다시 복원을 해서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니까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무리가 또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특권계급을 가진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련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기독교가 소위 공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500년, 600년 AD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이상한 괴물체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천주교의 특징이 뭐예요?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면. 그렇죠. 신부라고 하는 건 갓파더란 얘기거든요. 갓파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영어로는 어떻게 불러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는 패스터라고 부르고 목사는 패스터가 부르고 천주교의 신부는 가면은 파더라고 얘기하고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걸 다시 세워놓은 이와 같은 체제가 천주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갖고 이거 체제의 기본을 마련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그 교회론 체제를 따라서 약 1000년 이상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진짜 깜깜한 시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거의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라틴어로 이렇게 살라살라 하는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성경도 없지요. 다 금서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미사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지금 라틴어로 미사 들으면 알아들을 사람 있어요?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 속한 이 신부를 하나님이 회심을 시키셔서 그래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이제 신부였잖아요. 옛날에 제사장 체계를 누리던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 전 성도가 제사장이지 특별한 부류의 제사장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 성도 제사장 체계를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목사는 결코 제사장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프리스트가 아니고 패스터예요. 패스터는 패스추어, 패스추어는 초장이란 뜻이에요. 풀이 많은데 거기로 양들을 이끌어서 꼴을 먹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타나면 막아주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서서 여기 그 소위 이 뭐 평신도를 뭐 이렇게 대표하든지 뭐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드려주고, 이게 잘못되면은 뭐 차 사고 집 사고 가게 열고 그러면 꼭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해야 뭐가 잘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다 제사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두 개의 계급이 있다는 걸 가르쳤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계층 구조적 교회 개념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가르치고 명령하는 교회가 있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사제들의 교회고 후자는 평신도들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바이블 빌리빙 한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 교회에서는 절대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전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말씀에 꼴을 먹인다고 한 그런 차원에서 패스터라고 그런 호칭을 이제 불려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클래스가 다른 종류가 있고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천주교회의 그 사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걸 철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철폐하려고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계급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무슨 특별한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철폐하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뭐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평신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지도자나 누구나 뭐 우린 평신도 이런 얘기 절대 안 되고 목사도 평신도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계층 구조적 교회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사제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을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육신적인 일이고 어느 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를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아주 완전히 종식을 시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개념은 뭐예요? 없어요. 전 성도가 다 이 제사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수로 일을 하든 교수로 일을 하든 목사로 일을 하든 그렇죠? 어떤 뭐 굳은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다 무슨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에 어떤 뭐 귀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목사나 아니면 천주교 사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세상 일이고 좀 나쁜 일이고 클래스가 낮은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천주교의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그런 개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선정된 세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낳은 사람들이 돼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칼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 이제 칼빈주의자니까 이제 칼빈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뼈를 발라내야 되니까, 예, 칼빈은 구약시대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신정정치, 구약시대는 신정정치를 했어요. 그렇죠? 장로들의 말이 법이에요. 이런 신정정치, 이거를 신학시대에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시대 교회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구약시대 그 통치체제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구약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성경을 영해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펼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있었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신약시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근데 저 이스라엘이 그 칼빈 당시만 해도 저 땅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교회가 차지한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신학을 이렇게 펼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다만 어떤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칼빈이나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뭐 대다수 이제 성경신자들이 이해하듯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제사장 왕국을 형성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제사장 왕국의 역할을 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차이를.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죠. 19장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19장에 가서 보면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자, 이러한 개념, 개념적인 것은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만을 빼내갖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아니면 힘이 세고 뭐 재능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그런 민족, 제사장 왕국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인간의 사정을 여기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불렀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수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의미의 제사장 왕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 귀천 남녀 노소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제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나머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왕국 여기에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선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나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의미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개념을 출애굽기 19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관주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 좋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한 50일쯤 지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어떤 일에서 속죄를 받게 하는 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 향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서 속죄받게 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럼 반드시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 속죄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 웨슬레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감리교인으로 한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 출생하고 1791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오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자본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술 먹고 막 해갖고 말 그대로 그냥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총을 쓰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끄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왕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이런 역할을 이제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역할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200개, 300개 이런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호세아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영대학 같으면 1323쪽에 있는데 다니엘서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 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가서 보니까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으로 불러줬어요? 전 민족을 제사장으로 불러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어느 때? 지식이 없을 때. 근데 지식 이야기하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다, 신학시대에. 그럼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 탁월할 수가 없지요. 조금 뿐이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고 이거 밥을 먹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뭐가 탁월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탁월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가 뭐에 탁월해야 되냐? 교회 건물에 탁월한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거 탁월한 게 아니에요. 뭐 꽝꽝대고 뭐 춤추고 이런 거 탁월한 게 아니에요. 뭐에 탁월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거에 탁월해야 제사장 노릇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당시에 이제 왕국이 다 이제 멸망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도 가고 아시리아 포로 생활도 가서 결국은 민족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현실의 교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탁월해야 돼요. 목사와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이렇게 쭉 고등부까지 12학년이 있잖아요. 이 12학년의 교과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라갖고 12학년을 다 마치면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마치면 대학을 안 가도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12년의 이 교과 과정을 다 마치면은 그러면 하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만 어떤 게 가능하냐? 왕가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 안으로 집어 넣으려면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일에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 지금 가장 크게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를 가면 꽝꽝대고 노래하는 것 외에는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입신한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예, 성경학교 가면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기 읽고 하나님의 경륜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등학교에 넘어가서 한 12학년 이거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반대가 되는 게 마귀, 마귀의 최고의 뭐랄까 체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이걸 좋다고 거기를 찍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교회는 나간다고 해요. 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목사가 영적인 부흥을 원해요. 다 영적인 부흥을 원해요. 근데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북치고 장구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온다, 온전히 안다 하는 얘기는 이 책은 절대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는 거를 확실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회개가 나오고 통회가 나오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와 결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강력한 그런 말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또 부드럽게 또 자세하게 성경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넘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서 요한계시록 5장을 가서 보면은 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1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 믿는 그런 성도들을 왕과 뭐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왕국에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만물의 왕이다. 그럼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면 그러면 나머지는 왕국이 되겠죠. 왕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그렇죠. 이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는 이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저 구석진 데까지, 뭐 시궁창 같은 이런 데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갖고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물론 이거는 천연왕국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야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뒀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나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이거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뭘 하면 뭐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회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역사, 문화, 철학, 이 인간이 사는 그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속죄 자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주일 성토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그러고 예배 드렸습니다.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또 세상 가서 있고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의 73쪽에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그러거든. 교회 안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진리,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 그것도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전체 진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 하나님의 왕국에 이 왕가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존재의 울림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만 와서 뭐 그냥 주차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그거 해야 장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쓰레기를 줍고 뭐 이거 절차를 거쳐야 뭐 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이 원초적인 거 그 뭐야 존재의 울림을 내는 거 사회 경제 그렇죠 정치 모든 분야에 존재의 울림을 내는 거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 이렇게 아예 표현했어요. 행사나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성령 폭발 뭐 이렇게 갖고 붙여놓고 정말 교회만 가면 그냥 엄청나게 올해 뭐 시작이 되면 올해 목표가 500명입니다 뭐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 행사나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각 사람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진짜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 텐데 김남준 목사님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행사나 거창한 구호 플랜카드 붙이는 게 아니고 속사람 내면이 변화가 돼서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에 변화를 갖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 공동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왕국은 또 뭐냐?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체제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 공동체고 왕국은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체제니까 교회가 섬길 대상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고 교회 자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말로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 받으러 간다 할 때 그 서비스 있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그 뭐야?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예,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공예배라는 거죠. 공예배. 두 번째,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에 따르면 뭐예요? 이 세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거에만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공예배, 또 개인예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우주공간 이거 전체, 특별히 지구, 지구 가운데서 대한민국,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선한 통치가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자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죠? 주차봉사도 하고,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근본적인 그런 사명이에요. 자,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이렇게 갖는 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헌물을 드렸다가 결국은 꾸중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물론 다윗에게는 이제 이것이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언자시고 세 개의 직무를 동시에 가진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됐으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지금 뭐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의 말씀을 그거를 준수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 맞아요. 사람인데 어떤 일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구약시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봐야 됐듯이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과 그렇죠? 세상에 대해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들의 이제 책도 많이 이제 보고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이 김남주 목사님 그 표현이 너무 그 한국적이고 이렇게 와서 싹 닿는 것 같아요. 한국적이고 이건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감성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인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왜 믿는지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3장 15절에 그래서 신자가 존재의 울림을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참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그 탁월한 지위 아니면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가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거를 정말 우리의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도 요만한 존재라 지구가 이만하면 먼지 하나만큼뿐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이건 뭐 진짜 우리가 먼지도 안 되는 이런데 이런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런 역할을.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가정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이렇게 엄청난 왕가의 제사장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 이런 사람이, 그렇죠?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뭐가 나와요? 이런 공동체 이런 걸 통해서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게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존재의 울림이 퍼져나가야지 된다. 교회 밖으로.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큰 울림만 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김남주 목사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 눈에 보기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반드시 존재의 울림을 내야만 한다. 반드시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침, 특별히 그리스도의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림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모욕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들려나가는 이 존재의 울림이 퍼져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울림이 언제까지 가냐?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존재의 울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 참 이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게도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이 세대를 섬기는 어떻게 이게 다 그렇게 맞더라고.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게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존재의 울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존재, 나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로서 존재의 울림을 이게 주고 가는 거다. 우리의 성경사역, 우리의 말씀사역, 우리의 미디어사역,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어떨 때 나가서 애국운동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어디다 쓴다 그래요?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래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동네의 소금은 이게 땅속에서 나오는 소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천일염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흙을 파면 거기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짠맛이 없으면 뭐 소용이 없으니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물건을 썩지 않게 하니까 얼마나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의 울림을 내는 그런 삶을 살면은 꼭 승리가 오는 게 아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승리가 오는 게 아니다. 그런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4.15 총선에 대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일이 성경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존재의 울림을 그냥 둥둥둥 해서 그냥 내면 엄청나게 뭐 산상수훈하고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그 사람이 5천 명씩 만 명씩 막 이렇게 몰려들고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어나는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 몇 명 외에는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가 불어나고 교회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기치는 진리를 따라 사는 데 있는 거지 사실은 사람이 몇 명 모이냐 이걸 다 판단할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이제 9주째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많이 볼 때는 한 6천 명씩 이렇게 이제 보댔는데 이제 교회 다른 데가 다 이제 여니까 오늘 물어보니까 한 2천 명 이제 실시간 중계를 봤다 그럽니다. 자, 코로나 사태 전에는 우리가 실시간 중계하는 걸 저 자신도 그렇고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뭐 교회 오지 않고 소파에 누워갖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양산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요. 지금 소강성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지난주에인가 세미나를 했어요. 800명의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성도들, 교회 나오던 사람, 성도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오던 사람의 30% 감소하는 게 보편적인 통계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예.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뭐 예배당 짓는데 천억, 이천억 이렇게 들여갖고, 그래갖고 이자를 지금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수가 30%, 40%씩 감소를 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아이고 아버지가 안 나오고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갈 수 없고 한데 아유 실시간을 하니까 그냥 애들하고 듣고 아 또 남편도 그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아 이 교회 목사가 그래도 제대로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관심도 갖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외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쨌든 실시간 해서 이제 올려놓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전체를 다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꼭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도 실시간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소파에 누워서 뭐라 하든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보고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람이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면 된다. 전달을. 그게 제사장 왕국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이 세대를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실시간 중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교회가 부흥할 수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는 안 늘어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항상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왜 그래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숫자 늘고 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해서 40년 선포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이 30명이나 될까 이럴 뿐이 안 됐어요. 요나가 가서 선포했더니 그냥 니누에 한 20만 명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큰 대언자라고 부르고 요나를 작은 대언자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다. 진리가 선포가 되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가 되면 승리를 했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근심하는 자 같은 한 늘 기뻐하는 그런 사람 존재의 울림을 세상 밖으로 울려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존재의 울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 속죄 이 예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바뀌면서 세상의 존재에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 내 주변 지역에, 그 다음에 내 사회에, 내 모든 국가에 이와 같은 존재의 울림,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이 자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제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책도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